시간 조금 전 봉독한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중심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가는 교회 그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기독교 작가 스티븐 로슨 박사께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God had only one son without sin, but he has no sons without sorrow. 하나님에게 죄가 없는 아들은 한 분뿐이지만 슬픔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인생 중에 슬픔을 체험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의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더없이 좋은 예가 되는 인물이 사도 바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이 없는 율법주의적 유대교의 철저한 순봉자의 신분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철저한 복음 중심적인 사람으로 성화해 가던 인물입니다. 바울도 죄인으로서 죄와 허물이 있고 그런 옛사람의 모습을 자기 속에 지니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신약성경에서 어느 누구 못지않게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내적으로 자신의 적과 싸우면서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목적했던 사람이 바울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바울 또한 많은 슬픔과 고난을 체험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빌립보서 편지를 기록하던 때에도 바울은 복음 사역을 하면서 자유인이 아닌 수감자의 신분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슬픔과 고난을 잘 아는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대로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하고 그의 괴로움에 동참하기를 기뻐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에게 속한 주님의 사람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소명의 길에서 감당해야 하는 슬픔과 고난이 분명히 있고요. 이것이 사실인 만큼 주님께서는 그런 내가, 그런 우리가 소속하는 지역교회를 주시고 그 지역교회의 성도님들과 함께 슬픔과 고난을 나누고 또 그 무게를 감당해 나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바울의 삶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4주간에 걸쳐서 빌립보서의 마지막 본문이 되는 4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오늘은 사도와 그 사도를 돕는 지역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여기서 사도와 지역교회의 관계, 지역교회와 사도의 관계를 오늘 한 지역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 서로 간의 관계에 어려움 없이 반영할 수 있고 어려움 없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지역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어떤 은혜가 되는 것인지 우리 보고 또 기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지역교회가 이와 같은 나눔의 커뮤니티가 되도록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안목과 믿음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두 시간에 걸쳐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본문에서 그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다시 주기 시작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중에 그 아름다운 나눔의 행동을 포함해서 더 큰 복음의 메시지를 바울이 지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기쁨과 만족이 그가 처한 상황에 달리지 않았고 자신이 이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이 진리 속에 나의 충만한 기쁨과 만족이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강조한 것은 나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처럼 다른 누구에게서, 다른 무엇에게서, 특히 상황에 따라서 기뻐하고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가 주님에게 속했다,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됐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사실 속에 나의 넘치는 만족과 기쁨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13절을 우리가 지난주에 구체적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그를 소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중에 때로 그가 풍요로운 상황을 체험하기도 하고 또는 궁핍한 상황을 체험하기도 했는데 그 시시때때마다 그 모든 것을 주어진 상황을 그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북돋아 주셨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집중했는데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4장 13절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구절이고 남용이 심한 구절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13절이 정확히 어떤 뜻인지 우리가 조금 살펴봤는데요. 그 말씀은 나에게 나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내가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 I can do it 이라는 메시지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13절은 이미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함 없이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한 사람이 심지어 궁핍한 상황을 주님과 동행해야 할 때에도 그 어려움을 감당하게 하는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주님께서 나를 북돋아 주심으로써 그 어려운 상황을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힘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주신 일을 부족한 자기가, 힘없는 자기가 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신 예수님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자랑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직후에 오늘 본문을 시작했던 14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그 성경이 좀 존댓말로 번역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존댓말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말씀처럼 들릴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받을 수도 있지만 사도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충분히 우리가 존댓말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14절이 어떤 의미가 됩니까? 제가 제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을 때 성도 여러분들이 저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한 것이 참 잘한 일입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뒤로 바울은 바울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보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나눔이 정확히 어떤 의미의 행동이었는지 설명을 해줍니다. 그게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오늘 남은 시간 함께 지역교회를 이룬 우리 일원들이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나눔을 적절하게 실천을 할 때 그것이 주님의 눈에 어떤 의미의 행동이 되는지 우리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도움이 그러니까 그가 빌립보 교회를 통해 받은 그 도움이 생활의 동역이 된 나눔이었다는 뉘앙스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14절을 읽었는데요. 15절과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그 지역에서 처음 전하기 시작했을 때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 나에 쓸 것을 보내었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어카운팅 회계와 정산의 개념의 언어를 참 여러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언어가 여기서 우리말로 주고받는 일이라는 표현이 있죠. 15절에 이것이 회계와 정산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어떤 단체의 재정 상황을 설명을 할 때 지출과 수납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영어로 하면 accounts payable, accounts receivable. 예. payable은 지출이고요. receivable은 수입입니다. 그래서 지출과 수납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그 공동체, 단체의 상황, 재정 상황을 말할 때 말씀입니다. 바울이 사용한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나의라는 표현을 더하면서 나의 지출과 수납이라는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의 지출, 나의 수납에 여러분들이 동참했습니다. 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해하면 마치 바울이 각 처에서 보내주는 선교 헌금을 사업처럼 지출과 수납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하지만 우리 바울의 모습을 이 본문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증거된 그 내용을 통해서 한번 그려보십시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그의 삶과 행동과 사고방식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공개된 사람입니다. 바울만큼 예수님을 제외하고 다른 인물의 그 살아가는 모습과 사고방식과 이런 것이 공개된 사람이 없어요. 바울이 가장 많이 공개된 그런 한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신약성경에서 참 구체적으로 비춰지고 있는 바울의 전반적인 모습은 교회가 사도에게 보내는 선교 보조비를 사업의 개념으로 다루는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바울이 지출과 수납의 용어를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일을 좀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먼저 바울이 지금 자신의 어떤 시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을 때 또 빌립보 교회를 속한 그 빌립보가 포함되어 있는 마게도니아 지역을 떠나서 데살로니가 쪽으로 갔을 때 오늘 본문 15절 16절에서 증거하는 대로요. 그때가 바울이 언제 바울의 그 생애의 어느 부분이었는가를 따져보자면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라는 곳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처음 유럽 땅을 밟고는 처음 정착한 곳이고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그 제2차 선교 여행 때 처음으로 유럽 땅을 밟고 처음으로 설립에 도움을 주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제1호예요. 유럽 땅에서는. 그 뒤로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역을 다니고 그 지역을 넘어서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그 다른 곳에는 아직 지역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바울이 복음 전파자의 사역을 하던 하루하루 바울에게서 나가는 어떤 지출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가 도움을 받지 못하고 현지인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 지역들을 다녔을 그런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라는 인물을 생각을 할 때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예배를 인도하고 그런 사역 현장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라고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저녁에 된장찌개를 끓여 먹으려고 마켓에 가서 호박을 이렇게 고르고 파 한 단을 살까 두 단을 살까 결정해서 하나를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넣고 계산하고 이런 사도의 모습을 전혀 생각을 못하지요. 예. 하지만 사도들도 우리와 다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도 그가 가는 곳마다 식사 때가 되면 식사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아마도 두 끼를 먹었었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처럼 세 끼가 아니라도 두 끼라도 그 때가 오면 식사를 해결을 해야 합니다. 아무도 바울을 먹여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지역에서는 더욱 그렇죠. 저녁이 되면 하룻밤을 지낼 처소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늘 걸어다니니까 신발이 떨어집니다. 그럼 이 신발을 구입을 해야 되죠. 이런 일들을 이 사소한 일상생활의 일들,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일들을 바울이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일상생활이 있었고 그의 일상생활은 우리와 다를 바 없었으며 우리에게 매일 수납과 지출이 생활에 필요한 부분인 것처럼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뮤지션 중 한 사람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아침을 먹을 때마다 꼭 아침이라고 합니다. 브렉퍼스트 때만 딱 항상 생각이 나는데 아, 내 팬들 누군가에 의해 내가 지금 이렇게 아침을 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팬들을 고마워한다고 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때로는 그 천막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막을 제작하고 하는 이런 사업에서 그 직업이 두 개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와 사도의 신분과 또 천막 사업으로 그의 어떤 그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때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랬을 때 누군가가 자신에게 보내준 그 재정 보조 그걸 가지고 호박을 골라서 살 수 있고 파 한 단을 살 수 있고 했던 것 그들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그런 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주고받는 일, 주고받았던 나의 일, 지출과 수납, 지출과 수입의 일들에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빌립보 교회는 사도의 동역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도움을 주지 않았으면 굉장히 어려웠을 상황에서 그들의 도움을 통해서 바울이 그 한 부분을 걱정하지 않았다는 것. 참 귀감을 사는 일이고 우리가 감사해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처럼 그 바울의 일상생활에서 동역자의 역할을 맡아줬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바울이 여기서 고마워하고요. 오늘 두 번째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도움이 영적 저축이 되는 나눔이었다고 이런 뉘앙스로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7절입니다. 제가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또는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것이 저의 목적이지 여러분들이 나에게 더 선물을 보내달라고 헌금을 보내달라는 것이 제 목적이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지역교회에서 무엇을 받는 것이 바울의 관심사가 아니라 그들이 훗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일에 오늘 동참을 하는 것이 바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단어 하나가 떠오르는데 투자라는 단어가 떠올라집니다. 그런데 투자라는 말을 여기 넣으면은 그 조금 성경을 지나쳐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투자다라고 했으면 그런 표현을 쓰셨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 거기서 투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죠. 그런데 투자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지금 나의 지출을 통해서 나의 소유에 이제 더 이상 그 돈이 없지만 이것이 아주 좋은 목적으로 간 거예요. 지금은 결실이 보이지 않지만 장차 열매를 기대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은 좋은 일이고 이런 일에 지역교회가 동참하는 것이 사도에게는 너무도 기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논리를 오늘날 누구에게서 가장 쉽게 들을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사기꾼들에게서 제일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식 사기, 투자 사기 이거 뭐 그 전혀 해롭지 않고 전혀 위험하지 않고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몇 배로 받는다 라는 그런 뉘앙스의 이런 말들 저는 여러분들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얻는 것을 제가 관심사로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사기꾼들에게서 많이 소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교회의 이름을 걸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면서 성도들의 돈을 횡령하는 그런 교회 내부자들의 이 적발대기가 그치지 않는 오늘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루고 있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일들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복음을 듣고 실천하는 복음 커뮤니티, 그 지역교회를 세우는 일들이었습니다. 교회가 없었던 곳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제 그 지역에 두드러지게 예수님을 대표하는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개개인적으로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주님을 대표하지만 그 공동체가 복음적인 사회가 되어가면서 그 사벽을 넘어서는 어떤 다른 공동체도 흉내낼 수 없는 복음으로 이루어지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그런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모든 교회가 이렇다. 이것이 목적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단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것이죠. 복음을 듣고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와 영접으로 주님의 사람이 되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들, 죄인인데 용서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곳에 모여서 소집된 그 인원들이 사회를 이룹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복음을 듣습니다. 깊이 있게 듣습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변화를 받고 그 복음을 다른 누구보다도 내 자신에게 적용을 합니다. 나와 내 이웃들의 관계에 적용을 합니다. 그 적용이 되는 터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왜요? 방금 같이 복음을 들었어요. 방금 같이 복음을 기뻐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서로 돌아서서 복음적으로 서로를 대해주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지속되고 지속되면서 이 사벽 안에 있는 이 공동체는 사벽 밖에 있는 공동체와 두드러지게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도는 바로 이런 일들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땀 흘려 얻은 수확을 자기가 사용하지 않고 나는 아끼고 절약하면서 이것을 바울의 사역에 보탰을 때 더 이상 그들의 수중에 이 돈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 내가 보낸 그 도움, 이 재정이 훗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을 것이다. 영적인 열매들을 맺을 것이다. 그들이 기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에 모두 동참하고 싶은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동참하고 싶습니다. 특히 삶이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이 지역에서 재정적으로 안정을 찾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너무 물가가 비싸고 집값이 비싸죠. 하지만 삶의 어느 정도 재정적인 안정을 찾을 때 우리가 더욱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아, 정말 내가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디 기부를 하고 좋은 일에 돈을 쓰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지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만으로는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분명한 뚜렷한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 돈을 저축을 할 수 있는, 그쪽으로 그 돈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곳이 분명히 필요한데요. 항상 그런 곳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곳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2009년도에 10년이 됐네요 벌써. 기독교 작가 스티브 코르베트라는 분이 When Helping Hurts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도움이 상처가 될 때라는 제목인데요. 이게 어떤 책인가 하면 자연재해를 비롯해서 큰 어려움에 처해서 삶의 규모가 순식간에 망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도울 때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 helping can hurt. 우리의 도움이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각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이 다르다.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도움이 아닌 다른 도움을 줄 때 그것은 그에게 해가 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콜베트 그분은 사람이 처하는 어려움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째는 구호라고 하고요. 둘째는 회복, 셋째는 발전, 개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Relief, Rehabilitation, Development,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구호가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지금 도움을 받지 않으면 죽어요. 지금 도움을 받지 않으면 생명의 지장이 있을 만큼 어려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순간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회복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그가 그런 재해와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그 상태로 원상복귀를 해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큰 어려움을 처했지만 지금 막 급히 꺼야 되는 불은 없고 하지만 아직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회복의 단계까지 갈 때는 우리가 구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돕는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을 도와서는 안 되고 나아가서 이 사람이 이제 원상복귀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자신의 삶을 좀 더 안정적으로 개발해 나가기 위해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도와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책인데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정말 추천을 합니다. When Helping Hurts. 제가 이것을 왜 언급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교회로서 해외 선교를 해야 된다, 뭐 지역 선교를 해야 한다,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무조건 선교원금을 보내고 또 내가 개개인적으로도 내가 뭔가 좋은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냥 name value, 이름이 유명한 단체면 안심하고 그냥 돈을 보내고 하는 이런 행동이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도움을 받는 측이 지금 구호의 입장인가, 구호를 받아야 하는 입장인가, 지금 회복되어가는 단계인가, 아니면 회복 이상으로 개발되어가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따져야죠. 이제 그 스티브 콜베트 그분의 언어로 말을 하자면요. 근데 그 책에서 또 귀한 그 내용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뭐를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 보통 어떤 무너진 관계에 의해서 어려움이 왔거나 그 관계에 의해서 어려움이 지속되는 때가 많다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도와줘야 한다라는 것을 그분이 강조를 하십니다. 너무도 기독교적인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재정 보조를 하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 되었던 것은 그가 단순히 사도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고 또 바울의 사상이 어떤 것이고 그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 것이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었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완전히 다 알 수는 없지만 인간적으로 신빙성이 가기 때문에 그 구제를 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연보를 보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관계들이 오늘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관계가 없이 상대방을 인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 무엇 없이 오고 가는 그런 돈은 굉장히 위험한 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본 예처럼 그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하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역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인가를 확인하는 가운데 그들이 아끼고 절약해서 그쪽으로 보내는 이 자금은 참으로 영적인 저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이 일을 통해서 그 안에 동참한 나의 그 헌신을 포함해서 함께 헌신한 모든 사람들의 그 수고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의 복음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회개와 영접으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열매입니까? 바울의 눈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도움의 손길은 일상생활에서 그와 동역해줬던 동역자의 손길이었고요. 오늘 두 번째 본 것처럼 영적인 저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도움이 예배의 연속이 된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마지막 18절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이죠.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재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재물이 됐다. 바울은 구약시대 때 구약 말씀의 언어를 사용해서 그들의 예물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재물을 바친 그것을 비유 삼아서 빌립보 교회의 나눔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재물은 어떤 목적의 재물이었습니까? 구약의 재물, 그 핵심적인 목적은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는 우리를 위해 대리적인 죽음을 당하실 속죄 재물, 그 신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한 상징물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사역을 이루실 것이고 그분의 성품이 얼마나 깨끗한 것이고 또 그분의 죽음이 얼마나 우리의 죄를 덮기에 충분한 것이었는지 구약의 여러 재물들이 우리에게 미리 상징하고 있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재물들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 때처럼 나의 어떤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재물을 가져오고 하나님 앞에 돈을 바치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뭐를 바치고 하는 그런 행위는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나의 죄를 민망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 속에서 나의 구원자의 모습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 예수님, 그 주님의 모습 속에서 나의 죄를 보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저분에게로 갔다. 이것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재물의 언어, 어떤 그 제사의 언어로서 빌립보 교회의 나눔을 설명하고 있었을 때 그런 제사를 반복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제 남은 제물은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으니 우리가 드릴 제물은 감사의 제사입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감사가 하나 남았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행해 주시고 모든 걸 바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모든 것을 쏟으셨는데 이제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남은 그 감사의 제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바울은 여기서 빌립보 교회가 실천한 그 나눔이 제물과 같다라는 표현을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 제물과 같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흠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행동을 보셨을 때 그 행동에서 풍기는 향이 있고요. 그 향이 향수처럼 하나님께 아름답고 흠양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행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긍정적인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때만 이런 것이 아니라 예배의 연속으로 삶 속에서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인간관계 그 모든 것들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아름다운 제물과 같은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죄사함을 얻은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화할 때 하나님이 기쁨을 받으시고 또 나의 삶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이웃을 위한 그들의 구원과 그들의 성화를 위한 귀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 일상생활 속에서 슬픔과 고난을 감당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고난이 우리가 이미 받은 고난보다 더 많습니다. 그것만은 확실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죽음에 이르는 어떤 질병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아직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죽을 뻔했다고 해도 죽지는 않았어요. 죽음에 이르는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당해야 되는 고난이 이미 당한 고난보다 더 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바로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지역교회를 주셨습니다. 지역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그 서로와 맺은 관계, 깊은 관계 속에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필요한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을 우리가 공급해 주면서 적절한 나눔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이 생에서 체험해야 되는 슬픔의 무게를 우리는 함께 들고 갈 수 있고요. 또 고난의 무게를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역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제 주님의 눈에 일상생활에서 동역하는 동역자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눈에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위해 영적으로 저축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연속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빌립보서를 여러 번 읽었다고 해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 구절 한 구절 봐가는 가운데 이 마지막 본문 안에서 사도와 그 지역교회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희들 다시 한번 감동을 얻고 갑니다. 그들의 나눔은 일상생활 같은 그런 작은 일에서도 서로 동역을 하는 모습이었고 그들의 나눔은 주님께서 맡기신 너무도 값지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들을 위한 영적 저축이었음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나눔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흠양하시는 예배의 연속이 되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와 같은 인간관계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이 말은 쉽지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희들 체험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주신 목적이 이것 외에는 설명할 수 없사오니 사랑해 주님,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버클리 은혜 장로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이 사벽 안에 있는 이 공동체가 복음적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함께 기뻐하고 복음을 어느 누구보다도 자신에게 적용하고 서로와의 관계 속에 적용하면서 화목하고 주님 안에서 용서하고 용납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저축을 아낌없이 행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남은 것을 누구에게 주는 것으로 우리의 책임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확인하고 마음에 확신이 든 그 일들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모든 모습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